우리 열왕기하 5장은 4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그 엘리야 이후에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후계자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는 내용들, 기적들을 통해서 소개를 했다면, 이 5장은 특별히 이방 사람 나아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또 아람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나아만 문둥병 걸려서 난 얘기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잘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눌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람은 이스라엘 그 같이 접경 지역이었죠. 셈,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의 후손들이 아람 사람들이었고,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 그 지역이 이 아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랍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어떨 때는 친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싸우기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은 가까우면서도 긴장 관계에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볼 수 있어요. 왕들끼리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또 긴장도 하고 이러는 걸 보면 아, 요 정도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기도 보면 나만이 전쟁을 했는데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극하는 일 가운데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여호와께 그래요.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환자였다. 이렇게 나병 환자였다. 문둥병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방의 역사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들, 그 왕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라는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세요. 그런데 단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역사,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 저렇게 왜 득세를 할까? 저 악한 북한 정권은 이렇게 오래 갈까? 왜 이슬람이라는 나라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점점 강성할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나라들이 왜 이렇게 부자일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가 다 잘 몰라요. 그거를 너무 알라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거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때는 다 드러나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단 은혜를 주셨던 사람 같아요. 오늘 이 열왕기하 5장이 오기까지 이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런 걸 1절에서 소개를 해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아무리 용사고 훌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탁월하고 뭐 지혜가 출중하고 집안이 좋고 그래도 문둥병 걸리면 꽝이죠. 이거 인생이 이럴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문둥병 걸렸어요. 다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암 말기래요. 인생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삶은 어느 날 우리의 삶은 참 이렇게 일관성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갑자기 뜻밖의 사건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래서 모든 삶이 형통하다 이런 경우는 참 드물어요. 드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느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양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겸손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좋다. 사실 그게 제일 위기예요. 건강하고 인물도 잘났고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런 분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데 또 그렇다고 이 세상 것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주님이 참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다 형통한 분들 계세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나그네 삶의 세속적 가치의 복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는 일들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도 은혜를 주셨다가 이렇게도 은혜를 주셨다가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위기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가 우리 믿음의 아주 실질적인 모습일 때가 많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나아만은 복받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이 사람이 언젠간 전쟁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한 명을 포로로 잡혀왔어요. 전쟁 포로인 게지바이를 하나 잡아와서 아내의 몸종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게지바이가 이게 믿음이 좋았어요. 그 진리에 대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좋은 친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여자아이가 잡혀가면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집에 얼마나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서 이게 참 한이 서려 있겠어요. 저 주인 죽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질 않고 주인의 문둥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진 거예요. 우리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저 문둥병 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 여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여주인이 남편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암몬 장수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땅에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군인인데. 그러니까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날 수 있다는 얘기를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여종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왕도 이 나아만을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 이 장수가 낙했다는데 뭔 일을 못할까. 그래서 막 여기 보니까 돈 많이 줘요. 금도 주고요. 은도 주고요. 좋은 옷도 주고요. 이거 다 싸가지 가서 일단 병부터 낫고 하는. 그러니까 엽이며 치료비며 뭐 여러 가지를 해서 다 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액수예요.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싸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왕이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는 이게 되게 당황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당황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없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우리 신하 문둥병 걸렸는데 보내니까 네 왕이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보낸 게 아니죠. 이 자초지정을 모르니까 당황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전쟁하자 그러나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 이게 나쁜 병이었거든요. 신적 저주가 임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고 제사장들이 판결하고 격리시키고 다시 나도 제사장한테 와서 확인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병이고 하나님의 심판적 질병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왕한테 그 편지를 보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당황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황을 하면 안 돼요. 문둥병이 걸려도 당황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기가 막힌 자기가 이해가 가지 않는 편지를 받아도 당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눈으로 사태를 봐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내가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이 일은 누가 고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고칠 수 있는 일이지. 그러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선지자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간 여자아이는 누구를 생각하고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사 생각하고 이 사람 우리나라 가면 산다, 선지자한테 가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누구는 그 사람을 잊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늘 이렇게 실수하게 돼요. 그리고 헛것이 보이고 두렵고 걱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가운데 거하셔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믿으면 그 풍랑이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세요. 물 위로 걸어오세요. 그래도 누구로 알아보는 거예요? 주님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로 알아봐요? 귀신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도 누구로 여겨요? 귀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고을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루는 고향으로 가자 그랬어요. 고향 땅에 가셨어요. 고향 땅에서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야, 이런 말씀 참 놀랍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뒤에 토를 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향 사람 아냐? 이러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냐? 제 형제 야고보 아냐?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고을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시지 않았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라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의인의 기도, 믿음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의인이겠습니까? 뭘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의인이다라고 온전히 이야기를, 언제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늘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들의 간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여자아이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린 나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함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렵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 왕이 그 옷을 찢으며 막 걱정을 하고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7절 중반쯤 보니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믿음 없이 깊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사고를 할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믿음의 사고를 할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앞에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어도 이 위기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지? 이거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옷 찢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라는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큰 재앙이 임했을 때, 그때 옷을 찢어요. 국가적 어떤 위기,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리고 크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옷을 찢어요. 그러니까 참 참담하다, 답답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졌다. 그럴 때 옷을 한번 찢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그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마음을 찢는다 이런 의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의미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이 절대로 아닌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왕인데도 호들갑스럽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늘 내가 고요한 가운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평안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평안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무난할 때, 인사할 때 평안하뇨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 말로 샬롬 얘기해요. 샬롬.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평안을 너희가 지금 맛보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 참 좋은 인사입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거.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들을 하세요. 잘 지냈어요? 밥 잘 먹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인사하지 말고 평안하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 참 좋은 인사.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 평안하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평안하시죠? 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네, 여러분 평안은 정말 참 좋은 단어예요. 평안. 네, 여러분 늘 평안하십시오. 그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진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은 평안을 노래를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 믿는 농도만큼 100% 믿으면 100% 평안해요. 50% 믿으면 50% 평안해요. 그럼 50%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있다 저렇게도 있다 문제를 보면 또 그냥 두려워도 했다 또 주님을 보면 평안도 했다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막 기도하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를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맨날 요동치듯이 살면 멀미가 나요. 인생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믿으세요.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딱 믿어버리세요. 신뢰를 하세요. 신뢰를. 그러면 몸에 힘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을 때 의자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고 생각이 들면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앉아계신 건 어떤 믿음이에요? 이 의자는 절대 주저앉지 않는 거예요. 이 의자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튼튼해.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쓸 수 있는 의자예요. 이 의자를. 그럼 그 믿음이 있으니까 와서 그냥 앉으실 때도 어떻게 조심해서 앉으세요? 그냥 털푸덕 앉으세요. 그냥 털푸덕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의자는 믿는데 주님을 못 믿고 사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아니 사람이 만든 의자도 믿고 앉으면서 주님을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평안해요. 너희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예? 주님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호들갑을 떨었는데 나중에 엘리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왕보로 고치라 그런 거 아니니까 나한테 보내라고. 그 이야기를 왕과 신하들이 들었을 때 옷 찢고 난리를 막 떨다가 얼마나 민망할 것 같아요. 거의 코미디 수준일 것 같지 않으세요? 막 너희들 생각해봐라. 막 옷 찢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한테서 기별이 왔어요. 그 문둥병자 나한테 보내시오.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고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능력도 없고. 그 엘리사한테 딱 보내고 나서 자기들끼리 앉아서 얼굴 멀뚱멀뚱히 쳐다보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웃긴가.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고 살 때가 많아요. 참, 머리 긁으면서 민망스럽게 살 때가 많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가운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깊이 생각을 하면 늘 악수를 둬요. 그 바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나온다고. 예? 아무만 생각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 생각은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고. 예? 그러고 나서 엘리사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도 이제 왕이 쓸데없는 짓을 하다가 이제 엘리사한테 가니까 그렇지, 그럼 그렇지.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찾은 거예요. 나아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가요. 갔는데 기분 나쁠 일이 생겼어요. 엘리사한테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갑자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러면 나을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그 부위에서 막 흔들고 막 안수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막뭘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도 누구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나만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을 하든지 지 생각을 하든지 이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생각이 다 헛수고입니다. 모든 생각이 다 헛수고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이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확실히 나만이 복을 받긴 받았어요. 구체적인 복을 받았는데 종복을 받았어요. 그 계집종이 똘똘해가지고 우리나라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남자 같이 갔던 종들이 왕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더 심한 거 시켜도 왕 했을 건데, 아니 가서 씻치려는데 그거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그렇죠. 한번 속눈썹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씻구나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못 이기는 척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씻었는데 진짜 어떻게 됐어요? 났어요. 씻었더니 났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야 사는 맛이 나요. 그래 사는 맛이 나고, 그래야지 힘을 빼고 살아가는 걸 배워요. 노력을 해서 살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힘들고 지쳐요. 이 노력의 끝이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해서 살고 고민하고 살고 공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살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체험을 하면 그게 믿음의 삶이고 평안한 삶이고 신나고 즐거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렇게 우리 살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만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큰 은혜를 체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정말 은혜를 입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고백들이 나타나요. 곧바로 나타나는데요. 그 뒷부분이 정말 멋있어요. 이 사람이 예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가져온 게 있으니까 또 받았잖아요. 왕이 줬잖아요. 막 아까 금은 옷 10벌 막 가져왔잖아요. 드리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안 받아요. 은혜 받은 자의 신앙 고백은 뭐로 나타나냐면 늘 드림으로 나타나요. 헌신된 삶으로 나타나죠. 근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접었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면 귀한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참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 사람 어디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18절에. 근데 한 가지는, 이건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직책상, 내 신분상, 내 소속된 나라와 자기의 직무상 어쩔 수 없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내 주인께서, 그 왕이죠. 아람 왕이. 이 림몬은 아람의 국가신이에요. 그래서 폭풍, 전쟁, 막 이렇게 이기게 한다라는 신이고, 또 여기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그런 아람의 신이었어요. 이게 헬라 시대 때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내 나라 사람으로 있는 이상 이 자리를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종은 들지만 나는 마음으로 이 신을 예배하거나 섬기지는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 참 정직하고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 안 하고 가서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안 그러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한테 하나님이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섬깁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신입니다. 이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예배하면서 살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지만 나는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엔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참 신실한 그런 이방인 한 사람을 성경이 소개를 해요.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나만을 소개를 해요. 칭찬을 해요. 많은, 그 당시에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음을 받았던 사람을 이 나만 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주님, 예수님이 직접 거론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신약성경에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나와요.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거명을 하세요. 참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거명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20절에 보면 이게 아주 좋지 않은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이름도 게하시예요. 얘가 이 욕심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그러면서 또 맹세는 내가 쫓아가서 반드시 뭐 하나 받아온다. 그걸 또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쓸데없는 짓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이 맹세 안 해도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 시킨 일도 아니고 전혀 도움도 되질 않는데 근데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가서 또 아까 가르쳐준 인사를 해요. 쓸데없는 평안하뇨. 지금 이 인사로 간거 아니잖아요. 서로들. 그런데 아무튼 나만이 평안하뇨. 아, 지금 뭐두 청년이 어디서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거 좀 주래요. 그거 다 가져가지 말고 뭐 옷도 좀 주고 이것도 좀 주래요. 근데 또 나만이 하나 달라 그랬는데 두개 줘요. 그래서 아, 그러고 이제 막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엘리사가 알죠.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분인데 그것을 알고 너 어디 갔다 오냐? 항상 기회는 있어요. 첫 번째 잘못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잘해야 돼요. 하나님 한 번은 봐줘. 두 번째, 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돼요. 내가 쓸데없는 짓 했습니다. 내 욕심이 나서요.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쁜 거는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 사람 혼나요.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 걸려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겨서 참 무서운 일을 이가 겪게 되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한 동네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가난한 동네고 그때는 막 어렵고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물건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랬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안 보였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아닌데 아무튼 한 사람이 어느 날안 보였다가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울다가 간 사건이 있었어요. 모자 뒤집어 쓰고 안경 쓰고. 근데 제 기억에 손에 이렇게 하얀 장갑을 꼈어요. 그때 하얀 장갑들이 있는데 장갑 끼는 철이 아니었어요. 장갑을 이렇게 꼈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물건에 욕심을 부리고 손을 댔다가 손에 문둥병이 걸려서 와서 그거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고 울고 기도받고 간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어린 나이인데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두렵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 어린 나이에. 두렵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구나. 좀 크게 배웠어요. 그게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게하시 얘기가 나오면 그때 장면이 이렇게 영화처럼 이렇게 탁 떠올래. 손에 문둥병 걸린 여자. 내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은 안 나지만 흰 장갑 하나가 눈에 이렇게 선해. 손에 하얀 장갑. 제가 여러분 겁주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게하시 이야기보다는 나만 이야기가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에 역사하시고 믿음 없는 행위를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장면을 보면서 처음 나온 계집종과 뒤에 나오는 계아시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어린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방 나라에 가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엘리사에게로 자기 주인을 소개했던 포로였어요.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게하시는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방향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는가? 멀리 있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자아이가 훨씬 훌륭한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엘리사와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맹세하고 쓸데없는 일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 게하시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우리 게하시처럼 살 수도 있어요. 혹 힘들고 어려워도 그 나아만 집의 여종처럼도 살수 있어요. 여러분, 나아만 집의 여종과 게하시를 비교하면 문둥병 걸리기 이전에는 게하시가 훌륭하죠. 게하시가 복됐죠. 게하시가 인생이 더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5장 끝머리에서는 전혀 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기도 살고 자기 주인도 살리고,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이야기는 아람 땅 지역에서 얼마나 회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겠어요? 시작이 누구였어요? 그 포로된 계집아이 하나였습니다.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일들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우리가 모르는 그 계집종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분명한 믿음의 방향성이 온전하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같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